예, 뭐, 이제 2023년도 송년주의를 이제 맞이하고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또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이제 한 해를 다 지나고 새해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나간 1년의 그 결산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왔는가, 자기 정리의 기회를 주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2023년이 어쨌든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이민자의 삶은 전쟁 다음으로 어려운 삶이죠. 항상 긴장의 연속 속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참그 뭐가 잘못되지나 않았을까, 뭐가 또 잘못되지나 않을까, 항상 좀 불안하고 아무래도 우리 조국이 아니니까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보니까 항상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많은 또 바쁨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하는 마음으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오늘 이게 송년주의를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이참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가 스스로 자기 몸을 이렇게 돌리죠. 그걸 자전한다 그러는데 한 바퀴 자기 몸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이 땅에서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몇 초도 틀리지 않고 수천 수만 년 동안 아주 정확하게 이 지구가 자기 몸을 돌려서 자전함으로 이 땅에서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우리가 하루 동안 괴로웠던 모든 일들은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함께 다 소멸해 버리고 아침이라고 하는 새로움 속에서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의 이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 아침을 우리가 맞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뭐그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이치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의 일은 오늘로 족하고 말이죠. 그날로 결산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자기 몸을 이렇게 돌려서 자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태양의 둘레를 타원형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공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자기 몸을 돌리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 이 땅에서는 36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해가 지났다, 한 해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물을 때는 몇 해나 사셨어요? 그뭐 82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 한 해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고적서부터 이 일은 똑같이 반복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한 바퀴 공전을 하게 되면 새날이다. 새해가 밝았다, 새 아침이 밝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우리 삶 속에 큰 유익을 줄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창조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이한 해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산의 의미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지난 1년 동안을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왔는가, 자기 정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송년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자기 정리의 기회로 송년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결산에 대한 복음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사용했는가 거기에 대한 계산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는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너는 나의 잔치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잘못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결과는 무엇인가?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결산의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좀 심심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1년은 365일, 하루 24시간이죠. 1년은 365일입니다. 그래서 365일인데 시간으로 말하면 876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1년 1년 하지만 추상적으로 참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8760시간을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하면서 사는가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7시간, 8시간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8760시간에서 우리가 보통 뭐 8시간 자시는 분도 있고 7시간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뭐 8시간씩은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고 7시간 하루에 잠을 주무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2500시간이 됩니다. 1년에 2500시간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 24시간 중에 그건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나가서든지 뭐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3분의 1입니다. 그것도 한 뭐 8시간 일한다라고 하면 그게 3,0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8,760시간에서 3,000시간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시던 직장에 나가신 일을 하는 것으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3분의 2의 시간은 잠자고 일하는 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 남지 않았습니까? 3분의 1이 남았는데 약 한 3,000시간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가 봤더니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것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밥 짓고 밥 먹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500시간 정도, 1300시간 정도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운전을 또 많이 하잖아요. 어디를 가면 반드시 또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운전하는 시간이 약 한 500시간, 평균적으로 500시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신문, 드라마,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1년에 한 500시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약 한 100시간 정도 되고 그래서 1년에 8760시간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낸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 이건 세상 사람들의 계산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뭐 금요 찬양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주님께 드리는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런 시간을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약 10분의 1 정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 일생 동안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10살이 되기까지는요. 아직 뭐 세상에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뭐 자라고 크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가 이제 80세가 넘으면 역시 또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남은 시간,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가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랬거든요.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산해 볼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 나이가 만약에 70이라 그러면 인생이 70이요, 80. 요즘 뭐한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뭐, 넉넉, 그래도 한 30년 남았는데 그 30년에서도 3분의 1을 빼게 되면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그 세밀한 가정주부는 1년 동안 가계부를 적으면서 살림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총 물질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고 또 어디다 가장 많이 물질을 사용했는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보시면 결산에 좋은 의미를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전체 물질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그런 물질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한번 계산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비로는 얼마가 나갔으며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의료비로는 또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런 거 한번 전부 다 계산해 보면 결산에 좋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나가는 지출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외식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외식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결산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그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산을 통해서 바로 수정해서 잡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훌륭하게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결산 속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결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 되었으니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이런 정말 훌륭한,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이 사실 우리 결산 속에도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나고 말이죠. 고스란히 돈 많이 쓰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하고 쓸데없는 일에 1년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다 살았다 하면 그건 잘못 산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서에서는 이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저희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과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매년마다 결산해 볼수 있는 이런 참 뜻을 자연의 이치에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성경 가운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산의 의미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등뭐 이런 비유가 좀 나오는데, 세 비유가 각기 다른 차이점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 주님 재림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리는가, 이 기다림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뭐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두 비유는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비유를 가리켜서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앞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내용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뭐예요? 회개, 결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결산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나는 얼마나 잃었으며 또 얼마를 얻었는가, 그리고 주인의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송년주일의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년마다 이 결산하는 마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 14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긴 같으니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로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3억 된다라고 합니다. 두 달란트면 얼마예요? 얼마죠? 빨리 계산 6억 됩니다. 5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1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각각 재능에 따라서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결산할세, 맡긴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반드시 도로 찾을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두어 갈 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자의 소유자가 아니라 맡은 자의 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우린 관리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하죠. 오이코노모스, 매니저, 조금 뭐 다른 말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청지기는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선포,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설명이 불필요해요.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이건 내 마이 라이프야, 내 자식이야, 내 돈이야, 다 나. 자기,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면 행복하고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면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건강,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강이 내게서 떠나갈 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아, 이 건강도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이 돈은 마이 마니, 이건 내 돈, 내 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돈이 자기 수중에서 빠져나갈 때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또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돈은 요물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돈이 요물입니까? 그랬더니 돈은 들어올 때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나갈 때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한대요. 그 돈이 요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돈이 내 수중에 있을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빠져나갈 때 보면 내 돈이 아니죠. 그래서 돌고 도는 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게 돈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이 방황하고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 병들어 죽을 때 자식도 자신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아,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나는 자식에게 돈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의 엄마, 교육 아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자녀를 내가 그 생명을 미래를 내가 책임져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이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지만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내게 다가올 때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만 죽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관리인이다. 나는 청직이다. 나는 오너가 아니라는 것.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나는 관리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이 결산 송년주일에 와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리마인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도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젊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저를 보니까 점점 기억력이 좀 쇠퇴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 70을 바라보니까 자꾸 이제 기억력도 좀 없어지고 몸의 총명도 시력도 자꾸 없어진 뭐 백태가 뭐 뛰게 되고 뭐 그런다 그래요. 안과에 가니까 이게 모든 게 시한부입니다. 맡긴 거를 도로 찾을 날이 있어요. 우리 관리인이에요. 청직이에요. 두 번째 맡았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청직이는 소유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신앙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아니 주인이시여 저 사람에게는 왜 다섯 달란트를 주고 내겐 두 달란트,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누가 얼마나 주인으로부터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받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종이 결국은 더 받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관리, 하나님의 청지기는 무엇을 많이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받은 것을 극대화하고 이것을 잘 누리고 사는가.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리라고 하는 말, 내 관리자, 관리라고 하는 말, 이 단어를 우리가 자꾸 지금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은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관리자다, 청직이다, 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단어를 소극적으로 이해하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를 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은사와 시간을 잘 보관하고 또 내가 그것을 잘 보존만 하면 관리만 하면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소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그냥 관리만 하고 보존하고 보관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 창고에 은행에 내 재물을 쌓아두라 보관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를 기뻐하셨습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경영을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배로 더 남겼어요.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며 칭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질책을 받았습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재물을 고스란히 땅 속에 파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보관만 했다가 관리만 했다가 그 원금을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질과 은사나 모든 시간을 주신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재물을 위탁하시면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경영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잘 사용하고 경영해서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거두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점점 커가지고 대기업이 되게 되면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사장이 회사를 이렇게 기업 창건해가지고 하면 사장이 다 관리를 했어요. 경영을 다 했어요. 그 사장이.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기업의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 대신 그 기업을 위탁해가지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경영을 따로 하는 사람을 요즘 말로 CEO라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CEO, Chief Executive Officer라는 뜻입니다. 이건 경영하는 사람이 경영. 경영을 해가지고 이 회사를 경영해서 얼마큼 더 많은 이익을 주인에게 아니면 그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주는가. 이 경영진들의 경영. 그래서 요즘에는 그 경영의 지배권이 전문 경영자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CEO를 잘 둬야 되는 거예요. CEO. 그 사람들이 그 회사를 잘 운영해서 이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오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있어요. 경영자, CEO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CEO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총체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경영의 책임자가 바로 CEO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위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경영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을 뭘로 정의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맡은 자, 관리인, 경영, CEO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더 소유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잘 경영해서, 일해서, 예,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일, 참 그 열매를 남기는가, 이익을 남기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서 맡기리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젊음과 은사와 재물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거, 하늘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예, 일해서 두 손 가득 열매들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마사 베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성인데 마사 베리라, 몹시 가난했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은요, 자기처럼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좀 세워가지고, 예,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예,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보겠다. 그래서 학교 건축만이 그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무일푼이니까 학교를 세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야. 예? 아, 내가 한번 헨리 포드를 한번 찾아가 봐라. 자동차의 왕. 기부의 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헨리 포드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사정 얘기를 한 다음에 학교를 좀 세울 수 있는 돈을 좀 기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헨리 포드가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10불짜리 하나를 주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모욕적인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여기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 여사는 시장에 가지고 꽃씨를 사왔습니다. 꽃씨를 사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씨를 공터에다가 뿌렸어요. 근데 꽃이 자라가지고 또 씨가 맺혔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자기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거름도 주고 그래가지고 꽃씨를 또 많이 심으니까 더 많은 아름다운 꽃이, 아, 이게 뭐, 이렇게 그 피어나게 돼가지고. 그 해가 지날수록 수확량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베리 여사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조그만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을 세운 다음에 다시 헨리 포드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게 주신 10달러를 가지고 제가 이룬 성과를 한번 오셔서 둘러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헨리 포드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10불밖에 안 줬는데 그것으로 건물을 세웠다는 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 농장에 건축된 그 학교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 건물을 보고서 이 헨리 포드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헨리 포드가 100만 불을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닭 아시죠? 그 새 중에서 닭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닭은 그 엄청난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좋은 날개를 사용해서 한 번도 창공을 훨훨 날아보지 못해. 예? 고양이한테 쫓기고 개한테 쫓기고 훌훌 날아가지고 지붕이라도 올라가면 되는데 그 평생 그 날개를 말이죠. 그 좋은 날개를 짐짝처럼 등에다 지고 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받아놓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누릴 줄 아는 삶이 더 우리가 받고 풍성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많아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많아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예, 받은 것이 많은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예, 그것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 참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 우리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근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들으면 참 이해하기가 말 것도 같은데 좀 아리송해요. 충성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그러면은 조금 하나의 그 통일된 그런 그 데피니션이 이렇게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그릭말로 보면은 피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이 예, 피스토이라는 그러니까 이 충성과 믿음의 단어의 어원은 뿌리는 똑같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입니다. 원어의 어원은 똑같은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충성에 따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 이거 참 한번 잘 관리해 봐라 맡기셨다면 적어도 이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어? 15억씩 6억씩, 3억씩 예, 맡길 수 있는 그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지금같이 뭐 핸드폰이 있으면 멀리서도 뭐 이렇게 한번 먼 나라에서도 물어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엔 그런 뭐 통신 수단이 없었으니까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백 배로 남긴 거죠. 어? 야 주인이 뭐 칭찬하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번째 종이 왔습니다. 주인님 저도 두 달란트 받았는데 두 달란트나 남겼어요. 보세요. 그리고 막 보여주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 23절에 칭찬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말 한마디 단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칭찬의 강도도 똑같고요. 내용도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네, 내가 얼마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았든지 간에 충성만 하면 돌아오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똑같아요. 많이 남겼다고 뭐 다섯 달란트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한 것도 아니고 두 달란트 남겼다고 덜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 충성의 문제, 다시 말해서 책임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책임의 문제. 예, 여러분 재물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이다, 믿음. 예.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것을 잘 믿음으로 포착하고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점점 커진,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고 갈수록 마침내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를 이제 평생 하다가 보니까 좀 어떤 목사님들은 참 부러운 분이 많아요. 저도 같은 목사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도 잘하시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기도 잘하는 목사님인데 기도도 잘하시고 이분은 또 시도 잘 쓰시고 음악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목회도 또 큰 목회 부러워. 절대 부러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이 받은 사람은 또 많이 찾으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얼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칭찬한 내용도 다 똑같아. 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충성뿐이다. 우리는 최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너는 넘버원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올리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답게 예?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충성한 종들에게 맡길 큰 일에 비해서는 작은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처음 시작은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할 일에 대해서 현재의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충성된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칭찬이죠. 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인정과 더불어 뭐예요? 예, 다섯 달란트를 이윤을 남겼잖아요. 그거 다시 주세요. 주님이 갖는 게 아니에요. 남긴 사람에게 다시 주고 두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다시 두 달란트를 그냥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예, 그런 특권을 주십니다. 천국잔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조적으로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더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유를 이제 묵상하면서 아니 요즘에는 돈 빌려가가지고 떼먹는 사람도 많은데. 예, 본전 잘라먹는 사람도 많은데 아예 안 갚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전은 돌려주었잖아요 주인한테. 예? 게으른 건 맞지만 뭐 악한 것까지는 없는데 왜? 예,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밖에 나가서 슬림피 이를 갈며 예, 울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이유, 자기가 일하지 않는 이유, 한 달란트를 다시 들고 와가지고 부끄러운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책임과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가난하고 일하지 못한 것을 다 남들 때문이라고, 사회 탓을 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내 팔자 때문이라고, 내가 뭐 정말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이라고 나아가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그걸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예,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수전노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요. 고집불통이요. 이런 말. 주인에게 다 돌려, 주인에게. 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두려워서 숨겼다. 두려워서. 이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고로 사람이 두려움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서 중에서 두려움이 언제 가장 먼저 생긴 줄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되죠. 50-50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될 일도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어 한 가지 일에도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 파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큰 손실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한 달란트 가지고 일을 했어. 근데 뭐 사회적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장사가 좀 안 돼가지고 한 달란트 다 날렸어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주인에게 내가 정말 한 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이만저만해서 내가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두 달란트 더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봐. 세컨드 타임. 다시 한번 시도해봐. 다시 한번 출하해봐. 분명히 난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하는 소형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반 이상 사셨으니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한번 과거를 돌아다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뭐 될 일이 안 될 일이 되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 기록이 되어 있대. 성경 66권에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서 세어봤대요.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365번.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매이고 염려, 걱정, 두려움에 매이는 사람은 벌써 마음에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과에 너무 집착했어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최선만 나오면 되는데, 충성만 나오면 되는데, 잃었어도 내가 정말 한 달란트 잃어버렸어도 주인한테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텐데, 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25절에 당신의 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귀한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지난 1년 동안 땅에 묻어두고 있는 일은 없었습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것,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일해야 합니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루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하시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분이엘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